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것 또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 요셉이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도 어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함 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기왕성했던 젊은이가 지속적이고도 끈질겼던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참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그런 요셉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요셉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뭘까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시작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희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저장해 놓은 곡식만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은 그들이 가진 돈을 받고 곡식을 내어줍니다. 백성들이 그 곡식을 돈으로 사서 먹는데 흉년이 계속되자 그 돈으로 샀던 곡식마저 다 떨어지고 맙니다. 다시 요셉을 찾아갔는데 요셉은 돈이 떨어졌으면 이번에는 가축을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축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먹는데 그 곡식마저도 다 먹었습니다. 다시 요셉을 찾아가서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가진 땅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땅을 팔고 곡식을 얻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몸도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가 다 왕실로 들어가게 되고 돈과 가축도 이 바로에게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몸까지 다 이 바로가 가져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로의 소유, 왕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바로를 중심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한 이 중앙 집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너무한 것 아니냐? 흉년을 대비해서 일부러 곡식을 저장해 놓았으면 이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내주면 되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상복지. 굳이 백성들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거둬들여서 바로에게 다 귀속되게 해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착취하는 독재자 느낌이 요셉에게 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의 기준으로 성경을 들여다볼 때가 참 많더라는 것이죠. 21세기의 문화, 21세기의 어떤 정치구조, 21세기의 경제시스템, 어떤 21세기에서 통용되는 상식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성경시대가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미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의 땅까지, 백성들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바로에게 속하고 이 백성들은 나라에 속한 일종의 소작농 노릇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처음에 요셉이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줬지요. 그리고 가축을 받고 또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일종의 지금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서 말하는 것은 요셉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곡식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래서 소작농으로 농사를 짓는데 요셉이 제안한 이 백성의 어떤 세금이랄까요? 요셉이 제안한 왕실과 백성들이 가져가야 할 이 곡식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왕실이 20%를 갖고 백성들이 80%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애굽 땅에서 왕정 체제에서 제안한 왕실에 바칠 공물의 비율이, 그러니까 세금의 비율이 20%라는 거예요.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조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덴마크의 조세 부담률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46%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가 31%,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29%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춰보면 그 고대의 절대 권력 사회에서 20%의 소득세가 과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 조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받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 모든 조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심이 얼마나 잘 바뀝니까?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부류가 민심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요셉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감사해 한다는 것은 이 요셉의 정책이 악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요셉의 정책은 그 시대에 없었던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낸 것인데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이 새롭게 만들고 정비했던 것이 그 애굽 땅에 없었던 새로운 토지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법의 요셉의 토지법의 정신이랄까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왕실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백성 위에 모든 것을 다 왕실이 가지고 가서 바로나 아니면 요셉과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실에 다 속하게 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서 힘의 논리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땅을 가지고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토지 거래를 애초에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경제의 토대가 되는 토지 가격을 이렇게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백성들의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되게 했던 법이 요셉의 토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애써도 이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한 땀의 대가를 얻고 그것으로 살기보다는 노력과 땀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더 많은 부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데 누구나 수고하면 정당한 대가를 얻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요셉의 토지법입니다. 어떤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 약육강식에 의하여서 이 살림살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도 평이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 이 요셉의 토지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요셉의 토지법의 정신은 성경이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에서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팔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 이거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욕 하나님이 욕심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다 내 거니까 손도 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타락한 인간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 그 땅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면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시죠. 제비 뽑아 나눠 가지게 하십니다. 힘의 논리로 쟁취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년에 관한 법과 희년에 관한 법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소출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는 법이에요. 땅도 쉬게 해줘야 생산량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땅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땅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얼마나 아둥바둥 거리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희년법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땅을 배분해줬지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혹 땅을 팔아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왔을 때는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팔 때 희년을 계산해서 만약에 희년이 10년 남았으면 10년치의 값을 쳐서 땅을 사고 그리고 혹 40년이 남았으면 40년치의 땅값을 주고 사는 것이 희년법인데 50년이 되는 해에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이 그 땅을 영원히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부한 자는 계속해서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것을 막으신 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안식과 희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배려하는 것,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더불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많이 손에 쥐어야 하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말하는 지금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함께 누리고 같이 사는 법을 성경을 읽으면서 잘 배우고 이 땅에서 실현해내는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의미로 이번 추석 이웃 섬김 잔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남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진 지금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안위를 살필 마음, 그런 어떤 여유가 없어진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건강, 내 안위. 그저 나만 괜찮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때에 주변을 돌보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실제적으로 돕는 이 일이 참 귀한 일이겠다 싶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재정으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참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성경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의 체질을 바꾸고 한 지역과 한 나라를 변화시키기도 남는 실제적이고도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생각과 가치가 변한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지역, 나라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들이 걸어가는 삶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이 묻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삶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약자가 보호받는 어쩌다가 약자를 섬기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참 그것도 귀하지만 제도적으로 약자가 보호받는 이런 사회, 일반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일에 혹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의 전부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아와 객과 가부를 잘 살피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권리와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처럼 법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삶의 공간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약자들이 보호받고 제도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다른 가치, 이 세상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성경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내는 일에 귀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오늘도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